예,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저희가 좀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말씀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을 하시면요, 제가 마태복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태복음의 주제 본문이 어딜까라고 하면 좀 뜻밖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52절일 것 같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예,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제자가 된 서기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런 서기관이 되고 싶어서 구약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새 언약의 현실을 적절하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같이 곳간에서 내오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의 사역자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옛것과 새것을 같이 좀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바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 옛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것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 굉장히 훌륭한 이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더 많은 130여 번이나 되는 구약의 인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옛 것들이 어떻게 새것 속에서 또 새로운 것과 연결되면서 성취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마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그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옛것, 족보로 표현되는 이 옛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성취됨을, 그러나 새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족보와는 단절된 부분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바새 창조의 영역에서 제2의 아담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좀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짧은 본문입니다. 도대체 산상설교는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그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산상설교의 이 자리가 어딘가, 이 위치가 어딘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은 마태복음이 이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옛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또 대조적입니다. 지난주에도 그좀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재미있는 차이는 이겁니다. 자,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축소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흡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상당히 흡사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 소위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산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행해졌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입니다. 평평한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산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산,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입니다. 그 산. 도대체 그 산이 어딘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혼동이 올지 몰라요. 아,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충되는 건가? 서로 상충됨으로 누군가 잘못 쓴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한 가지는 비슷한 설교라도 두 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의도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런 포인트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무엇을 소환하고 있는가, 무엇을 끄집어내고 있는가, 여기서 그 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인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만 하고 있고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피난 가셨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 애굽을 이집트로 갔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헤롯의 이 살기 등등한 이 살인적인 행위를 피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그 돌봄에 따라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호세아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마태는 얘기했어요. 이 구절은 호세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그 내 아들로 불렀어요. 뭐 아들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구절을 보면 연인으로 불렀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처럼 언약 백성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절, 똑같은 구절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구절을 마태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구태여 애굽까지 갔다가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애굽을 갔다 돌아온 사건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내가 도리어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대로 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어떤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뭐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제일 먼저 지나갔던 관문은 홍해라고 하는 물을 가르고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례였다라고 그걸 분명히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모세 아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나오시는 그 장면이 구약의 그 사건을 지금 불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죠? 광야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시험을 받았죠. 예. 저들의 마음이 테스트 됐습니다. 그때 저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죠, 한마디로. 예. 뭐 그러한 어떤 그 결과론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그 출애굽 사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나갔어요. 40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0일은 40년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 뭐 no doubt about it.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은 구약 이스라엘에 받은 시험과 동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이것도 재밌죠. 바로 모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세 번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쫓아냅니다. 너무 흡사하죠, 지금 내용이. 왜 그럴까? 도대체 뭐를 하시는 걸까?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성공하고 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언약의 범주에서부터 이탈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끝까지 언약 안에서 신실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하여 옛것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마태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산상설교인 거죠. 왜 산이냐? 왜 그 산이냐? 뭐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올 거예요. 아, 시내산 얘기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사건이 여기서 소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들여다보면요, 이 산상설교가 느닷없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덟 개의 복.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멋진 시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에서 그리고 잠언서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끌어내셔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바로 그 율법, 그죠? 십계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나와요.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33절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같이 묶었습니다. 렉스 탈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탈리아니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율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을 summarize 해줄 수 있는 중요한 한 키가 이겁니다. 그 law of retaliation, compensation이죠. 받은 대로 돌려주고 한 대로 갚아주고.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 내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I'm sorry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을 훔쳤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더해서 줘야 되죠. 페널티까지 물려가지고. 예? 내가 그 사람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는 이 보응의 원칙은 굉장히 타당한 율법의 원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재해석.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구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개의 대강령.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그냥 그대로 소환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옛날엔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전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내 것은 이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원수인 것이죠. 요거만 사랑하면 돼, 요거만 위하면 돼, 저거는 미워해도 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웃이고 이것이 원수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웃의 범주를, 바운더리를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 내 원수도 이웃으로 품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이 재해석의 말씀들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삶이거든요. 삶, 그렇죠? 삶. 이 라이프를 에틱스, 윤리라고도 하지만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약의 그 옛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 삶의 정신이 뭔가? 도대체 그 핵심이 뭔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내라. 예? 반사체잖아요. 반사체. 하나님의 그 태양과 같이 이 비춰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의로우신 성품을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비춰내라 이거죠. 성품에 대한 얘기.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5장 45절에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4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12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정신을 다 여기서 이제 풀어헤쳐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주시는 자요,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자요, 율법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연결을 해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거죠. 구약의 율법은 말 그대로 글자입니다. 문자, 레터입니다. 레터.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죠. 문자는 죽인다 그랬어요. Letters kill. 왜 죽이냐? 결국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Accusation.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고 하는 죄를 인식하는 그러한 일에 율법은 사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아우 참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레터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인격체로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문자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율법의 문자를 들여다보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recognize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완벽한 율법의 성육신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대단한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해되었을 때 우린 단순히 글자로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산상설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커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냐? 이제 옛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옛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없던 일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여기 완전이라는 말을요 저는 좀 더 그림처럼 볼 수 있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뭔지 몰라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영어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성취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Fulfill입니다. Fulfill. Full은 가득 차다는 것이고 Fill은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기대와 모든 요구를 가득 채우러 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약의 율법은요, 구약의 이 언약적 요구는요, 마치 큰 그릇 같아요. 큰 그릇.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그릇을 자기의 의로 채우려고 하는, 순종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보입니다. 가상하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근데 그 결과에 와서 항상 실패를 고합니다. 다윗도 물론 그랬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율법의 중요한 중재자라고 얘기하는 모세도 결국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도 못 채웠어요. 아론도 못 채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못 채웠어요. 저들의 삶을 보면 마치 말라버린 그릇 그 바닥에 조금이라도 건져낼까 박박 긁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 그 그릇을 나는 가득 채우러 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율법의 요구를 채운 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모든 기대와 목적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삶의 그릇을 내가 순종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기다 한 방울 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인식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셨고 새로운 창조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영역에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채우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폐하지 않겠다. 왜? 우리 예수님은 1.1획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여기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걸 위해 왔다. 100%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옛 언약, 그러니까 옛 것을 소환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의 요구로 비어있는 그릇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순종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당연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릇이 준비된 이유는 그것을 순종할 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완벽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릇을 완벽하게 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은요, 비어있는 그릇, 율법에 비어있는 그릇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채워짐으로 우리는 이미 체험을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이미 채워진 그 그릇을 넘치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 넘침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옛것에 대한 순종은 한 번도 채워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도 채워보겠다고 바둥대다가 다윗처럼 날마다 주여 내가 세 번 묵상하나이다, 주여 내가 일곱 번 묵상하나이다, 그렇다가도 그냥 꼬라박는 그 심령의 패역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채워진 그릇을 받아서 그 채워진 그릇을 나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철철 넘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 그림이 이런 거구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특징은 뭐냐면은 옛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침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고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계명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계명을 버려서는 안 돼.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이 놀라운 율법의 순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단들은요 두 가지의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새로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각자의 행위로 구원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요. 그렇게 안 할 때 엄청난 죄책감을 심고 엄청난 수치심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세력을 불려갑니다.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단은 아주 반율법주의자입니다. 반율주의자. 아무런 규율도 아무런 형식도 아무런 윤리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만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방종이 됩니다. 그 방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난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데 뭘 믿죠? 아,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가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아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머리에 있는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토록 하는 것이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런 부분에서 요나 워낙 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돌아다니는 시대라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해석해드리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세요. 갈급한 건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내가 좀 시원하고 싶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좀 뭔가 좀 속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균형이 깨져버린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이단적인 사조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려 한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새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영원합니다. 모세도 이따 없어졌고요. 옛 율법은 어쩔 수 없이 끝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의 끝이 없는 흩어짐. 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처럼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마태복음의 역사 해석입니다. 1장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직도 바벨론 유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고 진정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의 중보가 이루어졌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순종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채워지심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우리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 또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배럴이에요, 배럴. 더 배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속. 여러분, 겉과 속이 뭔지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복잡하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입으로 나를 공경하고 너희 입술로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예레미야 약속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31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그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다르다. 첫 출애굽 사건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제가 호세아의 말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세아와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활동했는데 호세아가 나이가 많고 예레미야가 젊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예언의 말씀이 리플렉트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 올 텐데 그때는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와 다른 새로운 언약일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의 법, 나의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 너희의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이 하던 얘기죠. 모세의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지만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이 삶의 채워짐은 우리 속에 어떻게 있다고요? 신비. 마음, 이 돌에, 마음비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거듭나게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거듭난 양심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그 예민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소위 성자라고 일컫는 자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느낌으로 토해내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기도였죠. 그가 심각한 범죄를 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내 속에 새로운 양심을 깨워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이 정직한 정신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실제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거듭난 내면 세계가, 거듭난 나의 영혼이, 거듭난 나의 양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우쭐댄다고요? 아니요. 내가 거듭났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물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옴을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을 처음 영접했을 때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개조, 내면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품고 살 수 없어요. 그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으면 갚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듭난 양심의 작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봐요, 이런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내가 스피드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요, 내 마음에 경찰이 와서 나를 잡을까 봐 두렵고, 저 인터섹션에 스피드 카메라가 나를 잡을까 봐 두려워서 갈 때는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냥 계속 미터 살피면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나는 세이프 드라이버야, 세이프 드라이빙,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운전을 세이프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세이프 드라이빙의 내면화되어 있으면, 똑같은 스피드로 가고 있는데 45마일 존에서 45마일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는 나에게는 압박이고 하나는 나에게 기쁨입니다. 저는요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이 다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어떤 외형적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치욕스럽고 괴로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첫 번째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사실 변화를 시키는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사실은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내용을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그 예언을 풀어주는데, 제가 오늘은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부활시킨 영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새로운 창조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성육신으로 오시도록 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 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며, 마음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터가 굳어지게 하고, 터를 단단히 닦습니다. 거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지금 계속 그 주제를 갖고 말씀하고 있죠.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오늘 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보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가 또 어려운 신학 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네, 요 구절 갖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좋은 답이긴 한데 그건 어린애들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선도요 너무 길게 가져가면요 그 전기의 효력이 약화되죠. 여러분 아시죠? 네, 와이파이도요 잘 픽업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잘 픽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컴플리트하게 커뮤니케이트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완벽한 전달자가 성령이십니다. 같은 영이거든요. 같은 하나님.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내재하심입니다.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경험하느냐, 믿음으로 한대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생겨진 이 센스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꾸준히 뭘 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뭘 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거듭난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잘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메마른 그릇 바닥을 벅벅 긁는 그러한 다급한 행위도 아니고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가득 채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말하죠.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가득 채워지심이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 한마디로 철철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릴 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물론 갈급한 마음 좋아요. 근데 그 달래는 걸 뭘 달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꾸 기초부터 가지 마시고 내 믿음이 연약하오니 내 믿음을 더 키워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더욱더 놀랍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게으른 성도로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은 받되 불에서 건져낸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못 받는다고 한 것보다 훨씬 감사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직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뭘 한다고요? 그냥 유아식만 먹는 게 아니라, 밀크만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딱딱한 음식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채워지심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채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의가 나를 채웠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웠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로 채움받은 내가 이제는 철철 넘치며 살겠습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가난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나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환난 없이 은혜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게을러지거든요. 환난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내재하심과 그의 임재와 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사모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그 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의 예배가 철철 넘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